네,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꼴을 먹이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먹고 또 하나님을 또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책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이 없었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 수 없듯이 창세기는 우리의 그 근원, 우리의 시작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또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이 죄의 문제와 또 구원의 의미를 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또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창세기 1장을 통한 죄의 정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 1장이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 창세기 1장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6일간에 걸친 창조를 다 끝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보니까 좋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좋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지금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이 아니라 60일, 6천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이 지금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와 대조를 이루는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4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보에도 늘, 이제 제가 계시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4장 11절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주님이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상태를 보니까 주님이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서 죄를 다루는 부분은 창세기 3장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의 이야기와 함께 뱀이 아담과 이브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연약한 그릇인 이브 여자를 먼저 속여서 그래서 이제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장면. 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가 파괴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가 파괴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생기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서 이 피조물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신 그 창세기 1장의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죄가 들어오는 과정은 창세기 3장에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창세기 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선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어땠냐를 보면, 아,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죄구나 하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좀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모일 때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어서 같이 한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몇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이 대표적인 게한네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라는 아직 창세기 1장에 안 나오지요. 그거 말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 아, 예, 그 표현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도 나오는데, 이제 그 제가 지금 말씀하려는 그 어떤 죄와 관련된, 죄의 정의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나누시고라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누시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훑어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예를 들어서 4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10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오고요. 21절, 또 25절, 그리고 31절에는 매우 좋았더라. 매우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총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뭐뭐뭐 해서 그대로 되니라. 이러한 표현이 지금 7절에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고 나오고요. 9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24절에 가서 나오고, 30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누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4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 6절과 7절에서 보니까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신다. 그러니까 궁창을 통해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신다. 14절에 보니까 밤에서 낮을 나누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은 종류대로인데 종류대로라는 이 표현은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 총 5개 구절에서 1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뒤에 가면 한 절에 막 3개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반복된 이 창세기 1장의 중요한 이 표현들을 보면서 죄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죄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it was goo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good이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는 영어에서 good의 반대는 뭡니까? bad 또는 evil,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되고 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도 되고 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의 반대, 좋지 않은 것은 지금 나쁜 것이고 그것은 또 악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무엇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좋지 않은 죄가 되는가? 첫 번째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표현을 볼 때 이르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대로 되니라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인간을 제외하고 또 천사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면 그대로 되니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태양에게 너는 태양아 너는 큰 광채로 이제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데 큰 광채야. 너는 이 햇볕을 지금 이 지구에다가 낮 동안에만 지구에다가 이렇게 내리쬐라 하시면은 그럼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이 태양이 그것을 그대로 영원토록이라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칙이 되어서, 그렇죠? 아예 법이 된 거예요. 법칙이 되어서 그 법칙에 따라서 영원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일부 천사들과 그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과 또 인간만이 지금 그대로 되니라를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 죄가 뭐냐 했을 때 5장 19절에 보니까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르셨는데 그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고 이러한 첫사람의 이 실패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뭘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했냐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범한 그 죄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묘사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실 때 첫 사람 아담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훔쳤다. 그게 죄가 됐다. 그러면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변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첫 사람의 그 죄의 내역이 뭐였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순종. 그런데 어디까지의 순종이냐? 죽기까지 순종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은 헌금 생활도 아니고 찬송 생활도 아니고 주일 성수도 아니고 성전 건축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아니고 부흥에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디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매다는 것, 내 육체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안 되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죄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시고,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 즉 구분지어 놓으신 것을 그 차이를 없애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신다는 이 표현은 차이 또는 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누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들에서 물들을, 궁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지구가 이 그 야구공으로 생각하셨을 때 야구공 같은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두꺼운 물층으로 전체가 이렇게 다 덮여 있었었습니다. 물로. 그런데 그 물의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내시면서 물이 이렇게 붕 이렇게 뜨게 된 거죠. 아래쪽의 물은 그냥 여전히 땅에 이렇게 잠겨 있고 땅을 감싸고 있고 그 한 겹이 물의 한 겹이 이렇게 둘 사이에 물층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늘로 뜨게 된 것입니다. 전체 그 구형 전체를 통해서. 그게 지금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 그뿐만 아니라 또 궁창 아래에 있던 이 땅을 여전히 감싸고 있던 그 물층을 물층에서 또 이 바다와 육지를 또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빛을 통해서 밤과 낮을 나누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섞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구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람이 이 차이를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냐면 레위기 19장을 한번 여러분이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네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축을 이종교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이걸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과 당나귀를 자꾸 교배시키죠? 또 얼마 전에는 또 사자와 호랑이를 또 교배시켜 가지고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라이거. 라이거하고 또뭐또 다른 것도 하나 있죠. 최근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또 다른 게 제가 하나 본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자꾸 이 교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종 간의 교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것에 아주 이러한 죄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천사와 인간의 이종교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인간은 지금 종 자체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등급이나 종 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교합하는 것,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지금 이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명령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이 명령에 위배되는 거죠. 우린 다 혼방옷 입고 다니잖아요. 섞어서 짠옷 입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지금 철저하게 섞지 말고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네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 그리하면 네가 뿌린 네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밭을 갈때 소와 나귀를 함께 한 멍에에 이렇게 해서 밭을 갈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멍에는 소면 소끼리, 나귀면 나귀끼리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섞는 것, 이 차이를 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시나,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섞도록 하신 예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울 때그 제사장의 그 복장과 또 제사 드릴 때그 헌물들에서 저희가 보면은 이 헌물 중에서 이 빵을 만들 때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오고, 또그 향단에 그 피우는 그 향을 만들 때 약재사의 제조법대로 섞어서 향을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제사장의 그 의복을 네 가지 색실로 섞어서 짜지요. 출애굽기 공부한 분들 기억나시죠? 네 가지 그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하고 고운 아마하고 이렇게 네 가지 색을 섞어서 옷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은 예외로 이렇게 섞어서 하도록 하셨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섞지 말도록, 인간이 입는 옷은 섞어서 짜지 말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신명기 22장 5절에, 지금 저희가 22장에 와 있죠. 한장 앞으로 넘기시죠.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여자는 이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물론 이제 그러면 이게 치마는 그럼 반드시 여자에게 속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남자가 치마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마가 여자의 옷이냐 남자의 옷이냐를 일단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어떻게 입으면 여자답고 어떻게 입으면 남자답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분 못한다는 건 그건 바보예요. 모든 문화권에서 다 보면 여자가 입는 복장과 남자가 입는 복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입는 것도 구분되도록 차이를 두도록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고유의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즉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니섹스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있고 여자가 남자처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부터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남자아이에게 여자처럼 입히고 여자아이에게 남자처럼 입히고 남자아이의 머리를 염색을 해서 여자처럼 만들어 놓고 뒤에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여자아이처럼 만들어 놓고 남자를.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이는 아이 때서부터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보이게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 구분이 정확하지 않게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동성연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기 위해서 가정도 파괴하고 또 남녀의 구분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킨다 그러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게 이 아이들의 이 교육 과정을 다 국가가 컨트롤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제로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새누리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새누리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이 지금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10개의 그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눌 때 어느 지역 국가가 뭘 담당하고 이런 걸 어디는 농업을 담당하고 뭐 어디는 뭐예뭐예 이런 다른 걸 담당하고 할때 한국이 교육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자꾸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러는 것이 다 그런 맥락이다. 근데 한국의 지금 새누리 과정이라는 그것에 보니까 교사들 그 지침서에 남자와 여자아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도록 장난감도 남자는 남자 거 가지고 놀게 하고 여자는 여자 거 가지고 놀게 하고 이런 거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기 이제 직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강제로 국가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차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과 위치가 구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세개 모두에 남자를 책임지는 자,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가정의 책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서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청년들도 계신데 물론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학생의 때부터 우리가 남자들은 반드시 이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가정의 큰 문제는 가정에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자꾸 차이를 허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마치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친구의 입장에서 대해줄 때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친구가 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부모의 입장이 있고, 부모는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아이들은 권위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자꾸 평상시에 계속해서 친구로만 대하게 되면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친구 같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구처럼 대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 이야기할 때 이러한 원래 부여된 각자의 그 차이, 각자의 구분, 이 경계를 허무는 것, 이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표현으로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나왔는데, 이 종류대로라는 것은 차등을 이야기합니다.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누신다 하는 표현은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차등, 등급,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창조론을 공부할 때 이것이 이제 진화론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반박하는 그러한 구절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메바를 만드셨더라. 그런데 그 아메바가 집신벌레가 되고, 집신벌레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이 개구리가 되고, 어쩌고 해서 사람까지 진화됐더라. 이런 말씀이 없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애초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렇죠? 새는 새대로, 강아지는 개는 개대로, 말은 말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논증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 종류대로라는 이 개념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해 놓으셨다면, 그렇다면 각자의 종류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차등을 파괴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등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실 천사는 영들이죠. 영 자체예요, 사실. 그리고 그들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등급의 차이를 두셔서 천사장이 있고, 그렇죠? 그냥 일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차등을 두셔서, 계급을 두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과 천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걸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고 또 윤회론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의 지금 각각의 차이를 차등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식물을 만드시고 사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각각이 다 서로 차이뿐만 아니라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만 일종의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식물을 동물의 먹이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동물과 식물을 사람의 먹이로 주시는 것입니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 또 국가가 생겼을 때 그 국가에서도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 교회에서도 남자를 머리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공산주의일 것 같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다 평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도 차등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차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통일성과 더불어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이 있고 한 종류 같은데 그 한 종류 내에도 무한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눈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의 결정. 이렇게 그 겨울에 내리는 눈 있잖아요. 그 눈이 이렇게 참 엄청나게 많은 그 눈송이들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그 눈송이를 그 녹지 않은 채로 딱 그 이렇게 현미경에 확대해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육각형 구조에서 이제 그 이렇게 줄기들이 이제 여섯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뻗쳐나가면서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모양이 눈 결정체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다 하늘에서 내리는 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 눈 결정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지금까지 발견된 이 별들과 행성들 중에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피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하다는 것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획일적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이 결여된 거예요. 인격이 있는 존재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먹여주는 거 이렇게 그냥 입에 떠주는 거 이렇게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생활 시키는 것만 하는 믿음 생활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차이와 차등을 두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이 피조세계에 차등을 두신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 영원한 세상에서의 그 차등에 대한 어떠한 교육용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그 우리 오전 작년 주일학교에서도 부활에 관한 말씀 다뤘잖아요. 그 보면은 많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15장 35절에서부터 보시면 인용할 구절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 이제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부활 때 도대체 사람이 어떤 형태가 될 거냐, 어떤 몸을 입게 될 거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벼를 얻기 위해서, 쌀나무, 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벼 모양 그대로를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벽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벼 모양이 돼서 나오죠. 우리가 사과나무라는 이 사과나무 모양 전체를 땅에 심는 게 아닌데, 그 사과씨라는 것을 심는데 나중에 그 사과나무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다시 볼게요.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에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자, 차등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고유의 몸, 새는 새의 몸, 물고기는 물고기의 몸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현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이 설명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몸들, 하늘에 있는 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런 차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태의 차등이 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다. 지금 해의 그 어떤 빛의 강도와 달이 그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 강도가 다르고 각각의 별들도 다 그 크기와 이런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 별들의 그 빛의 세기가 다 다르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영광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 세계를 차이도 있게 만드시고 차등도 있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 또 사회에서 어떤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복되었다.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바로 그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지금 구원입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항과 반역의 영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항적인 마음, 이것보다 악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반골기질,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주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의 그 순종, 매 순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안 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나누시고의 삶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입고 세상과 다르게 걷고 세상과 다르게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입는 대로 입고, 우리도 배꼽티 입고 나시 티 입고 우리도 미니스커트 입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답습니까? 우리는 여자는 여자답습니까? 남편은 남편답습니까? 아내는 아내답습니까?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부분적인 그러한 이 것만을 맛보는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또한 종류대로의 삶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차등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신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했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그것을 먹었었죠? 우리도 혹시 우리 삶에서 신들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형태의 기독교 신비주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오순절 은사운동에 속한 여러 가지 방언이니 입신이니 병고침이니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결국 뭡니까? 그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손을 댔더니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을 댔더니 막 이 우리가 영들을 막 제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가 물러가고,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은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지, 대적하라는 말이 마귀를 앞에 놓고, 마귀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찾아다니면서 그 물러나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부리는 영들로 주셨다, 이렇게 지금 개역성경이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인데,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가 사람을 섬긴다 해서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이 신들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자꾸. 종류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짐승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도덕이나 이런 어떤 윤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삶을 살고 대단히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우리 삶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의 삶, 또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우리도 구분하고 나누는 삶, 또 하나님이 차등을 두신 것을 우리도 차등을 두고 종류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삶,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우리 안에 실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에 그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고 그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